칠흑 같은 밤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바닷물이 단단한 땅이라도 되는 것처럼 배 밖으로 뛰어내린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미친 짓이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막상 당신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방금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을 산산조각낸 존재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그거군요.
네,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파고들 자료는 바로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 연구 기록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살짝 구부리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이 규정해놓은 모든 경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예수라는 인물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거죠.
물리적인 경계부터 종교적 관습, 그리고 사람들의 고정관념까지 다 포함해서요.
정확합니다. 물리 위를 걷는 사건부터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뒤집히는 과정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자연 법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키너 박사님의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 선들을 넘고 계신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인데,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뻔한 주일학교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익숙하긴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폭풍우 치는 밤바다 위를 진짜 사람이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기절할 노릇이잖아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핵심은 이게 대중을 놀라게 하려는 마술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해요.
어떤 표현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지나가시려 했다는 대목입니다.
아, 곁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네, 이 구절을 구약 성경의 욥기 9장이나 출애굽기 33장과 겹쳐서 봐야 그 의미가 명확해지거든요. 구약에서 바다의 물결을 밟고 지나가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와, 그렇군요.
게다가 물 위를 걸어오시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이 나니라는 표현, 영어로는 I am이죠,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본 단어네요.
바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셨던 그 신성한 이름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자들 앞을 지나가신 게 단순히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이게 아니었네요.
절대 아니죠.
구약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런 엄청난 자기 선언이었던 거군요. 물리 법칙을 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네요.
네. 물리적 경계를 깨면서 완벽한 신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순간에 꼭 끼어드는 사람이 한명 있잖아요.
하하, 누군지 알것 같네요.
베드로요. 굳이 자기도 물리를 걷게 해달라고 나서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딘 걸 생각하면 막 허공에 발을 내디디면 다리가 생길 거라고 맹신하고 깎아지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달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인간이 대체 왜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는 걸까요?
그 무모함 속에 신앙의 본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바다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기적의 핵심이 오라고 하시는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키너 박사님이 여기서 아주 생생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의 일화를 소개하거든요.
아, 그 강물 건너던 이야기요.
네, 맞아요. 폭우로 강물이 크게 불어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교팀이 물에 발을 담가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만 오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강을 건넜대요.
바닥을 밟고 걸어갔다고 생각한 거군요.
네. 그런데 강 건너편에 도착해서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가 달랐나요?
그곳은 무릎 깊이가 아니라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아주 깊은 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선교팀이 강물 표면 위를 걸어서 건너온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바닥이 있다고 믿었는데 허공을 밟고 있었다니.
또 다른 여성 선교사의 이야기도 있어요. 당시 관습상 남성 선교사들과 팔을짱 끼고 건널 수가 없어서 혼자 건너야 했는데 그녀 역시 물이 발목까지만 오는 줄 알고 건넜지만 실제로는 물 위를 걷고 있었다고 하죠.
진짜 놀랍네요. 결국 바람과 파도라는 현실을 보면 가라앉지만 부르심 자체에 집중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물리적 경계가 돌파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가라앉은 이유도 결국 시선을 부르심에서 폭풍으로 옮겼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자연 법칙을 부수는 건 창조주에게 가장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15장으로 넘어가면 물리적 장벽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프고 단단한 장벽과 충돌하시거든요.
인간이 만든 종교적 규칙과 전통이라는 장벽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맹렬하게 공격하는 장면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시의 손 씻기가 오늘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비누로 손 씻는 그런 위생 개념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위생이 아니라 의식적인 거였죠?
네, 철저히 종교적인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증명하기 위해 겹겹이 쌓아올린 아주 단단한 전통이었죠. 문제는 그들이 이 인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본질적인 원칙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저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 마치 교묘하게 세금 구멍을 파고들면서 자기들은 합법적이라고 착각하는 악덕 기업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특수로폴 말씀이시군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걸 피하려고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이 돈은 헌금입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에서 쏙 빠져나갈 수 있었으니까 종교적 허울을 뒤집어쓴 지독한 꼼수 아닙니까?
그 세금구멍 비유를 조금 더 밀어붙여보면 율법의 세부사항, 그러니까 디테일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다가 그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과 원칙을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린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신 거죠.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키너 박사님은 이게 과거의 유물만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현대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대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반발하면서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또는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기도 하죠.
율법의 디테일이 아니라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실 때 그 자료에 등장했던 신명기 22장의 지붕 난간 규례가 확 와닿았어요.
아주 좋은 예시죠.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성경 구절을 오늘날 현대 아파트 지붕에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지붕이 평평해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교제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누군가 실수로 떨어져 다치지 않게 테두리에 난간을 만들라는 건 철저히 이웃사랑과 생명보호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거였군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굳이 지붕에 난간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제한속도를 지키는 게 바로 그 성경적 원칙을 계승하는 겁니다.
아, 진짜 명쾌하네요. 그러니까 껍데기와 알맹이를 구분하라는 거군요.
그런데 그 요구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체제를 뒤흔드는 폭탄 선언이었던 겁니다.
스스로 가장 정결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의 껍데기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넘어가시는 그 흐름이 진짜 기가 막혀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죠.
네,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근데 솔직히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여인한테 침묵하시다가 나중에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잖아요. 아니 왜 굳이 개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쓰셨을까요? 제가 그 여인이었다면 펑펑 울면서 당장 욕하고 뒤돌아갔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확실히 거칠고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키너 박사님도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개라는 단어가 이방인을 향한 아주 심각한 경멸과 모욕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더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죠. 과연 예수님의 목적이 그녀를 쫓아내려는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맥락을 깊이 파고들면 이것은 모욕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있는 거대한 믿음을 완전히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설정하신 의도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장애물이요?
예.
그러니까 거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며 선을 그으셨던 것처럼요. 자, 이 엄청난 모욕 앞에서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억울하다고 따지지 않았죠.
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와,
그녀는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처럼 언약의 우선권이 없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능력이 너무 위대해서 그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내 딸을 살리기에 충분하다고 받아친 겁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에 철저히 낮아지면서 끈질긴 믿음으로 응수하다니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키너 박사님이 이걸 가리켜서 거룩한 뻔뻔함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홀리 휴지파. 라고 하죠.
네, 거룩한 뻔뻔함.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믿음. 막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린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요.
맞아요. 바로 그 거룩한 뻔뻔함이 수백 년 묵은 인종적, 종교적 장벽을 단숨에 부숴버렸습니다.
통쾌하네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대조가 일어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는 빵을 통째로 쥐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네, 트집만 잡았죠.
그런데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이방인 여인은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하다는 그 거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쟁취해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은혜에는 인종의 경계가 없다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고요.
빵을 통째로 쥐고도 못 보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쳐도 저는 이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 16장 초반부 말씀하시는군요.
네.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남은 빵을 광주리에 주워 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셨더니 아차! 우리가 점심빵을 안 챙겨왔네? 이러면서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하,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이게 무슨 영적 침해도 아니고 칠성사이다 같이 속이 뻥 뚫리는 기적을 연속으로 보고도 왜 제자들은 당장 점심 메뉴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답답함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키나 박사님은 이 상태를 영적 맹인 상태라고 분석합니다.
눈이 멀었다는 거군요.
네. 바리새인들은 서쪽에서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덥다는 기상예보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대의 흐름과 눈앞에 온 메시아는 못 알아봤죠. 그런데 제자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장님이었다고요?
기적 자체를 두 눈으로 보는 것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맹인 치유 사건을 교차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시각장애인 눈에 침 뱉고 안수하셨는데 한 번에 안 나왔던 그 사건이요?
맞습니다. 눈을 뜨긴 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흐릿했던 그 이야기 맞죠?
네, 두 번 안수받고 나서야 비로소 밝히 보게 된 시각장애인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단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고치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하진 않으셨을 텐데.
키너 박사님은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완벽한 살아있는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건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터치를 받은 거죠. 하지만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흐릿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눈이 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닌 반쪽짜리 시력을 가진 상태였군요. 드디어 퍼즐이 막혀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흐릿한 시야를 가진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시잖아요.
그곳은 온갖 이방 신전, 특히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의 본거지였는데 거기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드디어 선명한 시야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자료에 등장하는 헬라어 지식 하나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말이에요.
네, 에클레시아. 우리는 보통 이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어원을 쪼개서 영적으로만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키너 박사님은 어원학적 분석보다 실제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에클레시아는 단순한 종교 동아리나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도시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정치적인 공정 모임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를 의미했습니다.
의회 같은 거군요.
네. 즉, 예수님은 세상을 피해 숨어 지내는 나약한 모임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강력하고 공적인 왕국의 의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 역시 사망의 권세가 이 교회를 막을 수 없다는 승리의 선언이었고요.
진짜 위풍당당한 선포네요.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분위기가 불과 몇 구절 만에 처참하게 박살이 나잖아요.
아, 네. 아주 극적인 반전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처음 십자가를 언급하시니까 방금 전까지 반석이라고 극찬받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엄청 매섭게 꾸짖으시잖아요.
순식간에 걸림돌로 전락해버린 거죠.
세상에. 저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아요. 세상을 다 부숴버릴 무적의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주인공이 스스로 적에게 맞아 죽는 것이 내 완벽한 작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관객의 배신감이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아니 주인공이 왜 죽어요? 다 쓸어버려야지 이렇게 소리친 거 아닐까요?
그 슈퍼히어로 비유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짓밟고 해방을 가져다 줄 승리하는 전사 메시아였거든요.
아, 정치적인 영웅이요?
네. 나무에 매달려 무기력하게 처형당하는 메시아라는 건 그들 사전에는 없는 모순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답은 맞췄지만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일갈하신 거군요. 결국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왕관을 바라는 게 가장 간교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곧 사탄의 유혹입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의 가치 차이를 여기서 명확히 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제자도의 비용에 대해 아주 무거운 선언을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요?
네, 이것은 단순히 살면서 겪는 작은 어려움을 견디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현세의 삶과 야망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키너 박사님이 플라톤의 영원성 개념을 인용하면서 들려준 미적분학 시험 일화가 이 주제를 우리 일상으로 아주 날카롭게 끌고 들어오죠.
아, 그 시험 망치고 절망에 빠진 청년 이야기요. 정말 뼈를 때리는 일화였어요.
네, 한 청년이 미적분학 시험을 망쳤다며 세상이 끝난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을 때 키너 박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미적분학 시험을 망친 것은 분명 속상한 일이다. 하지만 1년 뒤의 일과 영원한 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진짜 전곡을 찌르네요.
눈앞에 닥친 낙제라는 일시적인 문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놓치고 있지 않냐는 거였죠. 제자들의 운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단히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외면한 채 영광의 열매만 따먹겠다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진행하면서 머릿속에 얽혀있던 수많은 실타래가 한 번에 싹 풀리는 기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키너 박사님의 통찰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의 단단한 경계들을 부수셨는지 함께 추적해왔습니다.
네, 정말 먼 길을 달려왔네요.
물 위를 걸으며 자연의 법칙을 부수셨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허용을 박살내셨으며 가나안 여인을 통해 인종적 편견마저 뛰어넘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결국 마지막에 있었죠.
맞아요.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부수고자 했던 장벽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기대였으니까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자기 입맛에 맞는 영웅으로 조종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당장 내 손에 쥐어진 미적분학 시험, 그러니까 눈앞의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나 당장의 성공에만 집착한 나머지 영원한 가치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날씨는 기가 막히게 분석하면서도 내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의 진짜 부르심 앞에서는 맹인처럼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기적을 수없이 보고도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이라는 두 번째 터치를 겪고 나서야 눈을 떴죠.
네, 그렇다면 온갖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맹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 내가 옳다고 굳게 믿고 쌓아올린 모든 편견이 완전히 박살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되는 우리만의 두 번째 터치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볼 문제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던지는 작은 파문이 되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